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영미 지역 영어를 쓰는 문화의 시인을 한명 꼽으라 그러면 T.S. 엘리엇이라는 분을 많은 사람이 꼽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이유는 이분이 쓴시 중에 황무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가 이분을 그렇게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구 한 구절을 보면 아, 이게 이 시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황무지는 여러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제 1단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목은 사자들의 매장.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 라일락을 길러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봄비로 둔한 뿌리들을 일깨운다. 겨울은 우리를 따뜻히 지며 주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휘덮어 마른 덩이 줄기로 어린 생명을 키웠다. 여름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슈텐베르그 호수를 넘어오는 한 줄기 소나기로. 이 시의 첫 번째 말,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말 한마디가 이 시를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엇은 왜이 시를 지었는가? 2차 대전 이후에 이전에 유럽인들은 그 유럽이라는 그 유럽에 속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문명인이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자신들이 계몽해야 될 사람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게 교양 있어 보이던 유럽인들이 서로 죽이고 살인마가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문명들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바로 그런 절망 앞에 이 엘리엇은 그런 절망을 4월이라고 불렀다고 많은 비평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우리가 맞고 있는 이 4월이야말로 정말 잔인한 4월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170만 명 이상이 확진자가 되고요. 10만 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세계 문명을 이끌고 있는 유럽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부하는 이 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가 참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절망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일.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이 부활주일에도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만큼 위축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 보면 우리만이 이런 부활주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위축되고 더 절망적인 부활주의를 보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날에. 이 그날은 어느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지역으로 도시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 사람들은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도대체 왜이 사람들은 이 부활절, 처음 부활절에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첫째,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절망한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돌아와서요. 적어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들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들었을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분들의 마음이 전혀 기쁘지 않았나?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처음 여인들이 얘기했던 이야기를 사도들이 다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두 제자도 당연히 믿지 않았습니다. 왜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지 않은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들이 부활이 사실인데 그 부활의 시대를 살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한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부활의 소식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됐나요? 이건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분들이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안 믿는가? 이유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절망이라는 자리에 서서 현실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약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다 부질없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절망스러운 상황, 절망스러운 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걸 프레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아련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진정한 문제는 그들이 직면한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대로 했었어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았어야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을 처음 증거한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5절 이하.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이 중요합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아직도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나서 부활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잔인한 4월에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가지고 부활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먼저 보고 세상을 보면요, 매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요, 그 예레미야서 29장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일이에요. 보통 어떤 국민이든지 그 나라가 망하고 또그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중적인 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나라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니까 현실적으로도 절망을 겪고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리는 절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망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는 완전히 망했는데요. 그들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환경을 보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은 너희에 대해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70년은 한 세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의 변 나를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 시대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5년간 한국 컴패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 컴패션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전 세계 각국에 아주 절대 빈곤에 처한 많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실리콘밸리에도 홈리스 하시는 분들도 좀 보고 했는데, 아마 이 미국에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하고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염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은 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좀 어렵긴 하지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 정말 생각도 할수 없는 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야? 그러면 놀랍게도 이 아이들의 한 70%는 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뜻이래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들은요, 그들의 상황에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아마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여러 성경들이 있겠지만 아마 저는 이 말씀은 꼭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뭐냐?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상황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박국이 자기 나라를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이 나라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방 국가를 동원해서 그 백성들의 지도자를 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하박국에는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보다 더 악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박국에 생긴 절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저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 민족이 완전히 망해버릴 건데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징계를 해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하박국이 하박국서 3장에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박국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이 발견한 것은요,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이렇게 공의롭지 못한 우리나라를 징계할 수 있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야, 사랑이야, 컴패션이야.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나라는 쑥대밭이 되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다시 부활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그 놀라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부활주일날, 부활절에 그렇게 기뻐하지 못했는가? 저를 따라 아시죠? 예수님의 기대를 통해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쁜 부활주일날도 절망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기대를 통해서 나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좌절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기가 왜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이유가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적어도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이 만족시켜주지 못하게 된 거예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켜주실 분이 아니죠. 그냥 살아나셨어도 그들이 좀 치료해서 어디 숨어 계셔야 되는 분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던 거죠. 심지어 그 절망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도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기대에 집중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주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어야 하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분으로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도해서 무언가 잘 되면요 마음이 막 기뻐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혹은 불행이 생기면 기쁨이 없어져요.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이상하게 외로워요. 그냥 평소에 아무 일 없어도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걱정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요. 또 그것을 좀 없애보려고 아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막 더 많이 헌금하고 막 더 많이 헌신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없어져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정말 하나님도 나를 떠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성경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찬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방향은 바뀝니다. 이들이 원래 엠마오로 갔었어요.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제 자기의 기대에 의해서 예수님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기대의 방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들이 원래 있던 제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대했던 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기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들에게는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들의 형편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후에 예수님이 승천해버리셔서 더 이상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집중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요, 유난히 저희가 입학할 때는 선교사 지망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 지망생들 가운데서는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뛰어난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신학교라는 데 오니까 다 똑같아진 거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똑같이 뭔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들을 보니까 이분들이요, 다른 여러 신학생들보다도 미래에 대해서도 더 고생스러운 미래를 꿈꾸는데요,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선교사 지망생들이 아무래도 더 기쁨이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여러분, 왜 그럴까? 저는 신학생들 가운데서도 더 주님의 뜻에 더 많이 집중한 사람들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저는 한 5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봤습니다. 이 컴패션이라는 기관이요, NGO인데 이렇게 월급이 많거나 아니면 뭐 아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큰 컴퍼니들처럼 뭐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의외로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이곳에 근무하려고 지원을 많이 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직장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아, 이게 좀 의미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요, 조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이 지원합니다. 게다가 그 지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고 비교적 인정을 받을 만한 우수한 인재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5년 동안 함께 사역하고 또 저와 한 팀이 돼서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성장시킬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우리 직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니고 100%는 아니지만 대체로 제가 내린 결론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내가 어떤 이 직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잖아요. 나는 의미 있어야 된다. 나는 워라벨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직장의 기대가 많은 사람은요, 좀 오히려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행복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직장 안에서 자기가 성장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받지도 못하죠. 근데 반대로 이 컴패션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또는 컴패션에서 가진 이 정신에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조금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성장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인정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직장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많고 교회가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관심이 없으면 행복하기 어렵죠.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가 저 남편이 아내가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건 많은데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생각을 안 한 가정들은 행복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생각이 없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식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든가,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참 아름답게 되기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어려운 바이러스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집중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레이스 밸리 교회 부임한 지 지금 한 달 반쯤 된 것 같아요. 정확히 한 달 15일. 이 부임했다기보다는 이 산호세 온 지 한 달 15일이 됐습니다. 한 달 15일 동안 제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딱 한 번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고 그것도 우리 성도들의 한 반 정도 참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지난 45일 정도의 기간은 조금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저는 조금씩 기쁨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 이 그레이스 밸리 교회에게 무엇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모두가 집안에 있는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나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처한 처지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시는가? 저는 우리가 기대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참 잔인한 4월에 부활절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내 주변의 지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환경을 넘는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2020년 부활주일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환경을 초월하는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기도를 할까요?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는 지난 두 달, 나는 하나님께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할지 생각한 사람이었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결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은혜를 누리도록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각자 서 계신 곳에서 다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오늘 부활주일이니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 우리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찬양 드리고 나서 축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다 일어나시죠.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안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거듭난 우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안에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오리라 배오리 아멘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 주일날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